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서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레위기의 내용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첫 제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전장 9장이었지요. 그런데 10장에 넘어와서는 이 첫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곧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 첫날 저녁에 여호와를 섬기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의 사건을 우리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사장의 음주에 관한 훈계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서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기 남은 아들이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시리고 먹먹하게 하지요. 모세는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바로 아론에게 다른 두 아들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 아들과 또 자기의 형제를 하루아침에 잃은 충격과 슬픔을 채 가누기도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했던 것이지요. 아론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리고 형들의 죽음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아론과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는 가혹하리만큼 그냥 소제와 속죄제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그들의 죽음 때문에 진행을 멈추었던 이 소제와 속죄제 화목제 제물을 먹기를 그냥 계속 진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 때문에 죽은지 아는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제사를 다시 진행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무언가 탐탁치 않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노하여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고 또 이미 불살랐는지라 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이 제사장 가족. 그런데 그들은 속죄제 염소에게서 나온 이 제사장의 목까지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에게 화가 나는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레위를 열심히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 원래 속죄제는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묵상했던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를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단주위에 뿌리고 바르고 하면서 이 희생제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야 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속죄제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본문의 속죄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이 제사 직무에 처음 임하는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서 이 속죄제 희생의 피를 성소 안까지 들어가지고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의 고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제사장이 속죄제 희생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제사장에게 주어진 목, 그냥 단순한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희생의 제물을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그 일뿐이 아니라 그 희생의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백성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도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죄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처리하는 순종,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고 하면 먹는 순종, 그것은 제사장에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속죄제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0절 마지막 끝절에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헷갈리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이 아론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변명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모세의 화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분노를 좋게 여김으로 바꾸는 말을 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지요. 그러나 아론의 이 말은 그냥 그럴듯한 말, 사람에게 그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아론이어도 인간 모세, 동생 모세의 마음을 노한 것에서 좋게 여김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한 것을 좋게 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속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함부로 변명하지 않았을 거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로서의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두렵고 떨림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모세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 말이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두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엄중하고 또 생생해서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그 재물을 먹음으로써 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신들의 성결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먹지 않았다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갑작스런 두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되는 제사지만 감히 이 성물까지는 먹을 수 없겠다는 이 두렵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두 아들이 죽는 이 비극을 경험한 이 제사장 가족이 자신들을 위한 영원한 소득, 하나님이 오늘도 강조하시지요. 영원한 소득. 이 제사의 수고의 대가로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소득이라고 해도 그것을 먹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저 경고망동하거나 고의로 어긴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은 당연히 헤아려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레위기 속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근본 사상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율법이 세워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신 것은 문자로만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제사가 아니라 이 지키는 자의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대신에 태우는 방법으로 죄를 없애는 이 제사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처음 드리는 제사부터 우리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제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연약한 인간이 다시 드리는 이 제사 역시도 불완전한 제사,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온전하지 않아도 그 제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면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지라도, 눈에 보이는 완벽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연약한 자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시험 문제를 다 주고도 만점을 받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학생들처럼 제사 방식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처음 제사장을 세우시고서도 가르쳐준 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완전한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는 완벽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식보다 이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첫 제사장의 예배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좋게 보임이 되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처럼 이미 죽은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눌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렵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도저히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신앙 양심상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을 때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가 이 문자적으로 예배를 영혼 없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예배,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 세상에 다른 형벌을 내리는 신처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억지로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 나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나답과 아비우처럼 술에 취한 듯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 말고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드리는 이 예배,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연약한 예배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이전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또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